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면 열린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첫 번째 임무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처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신 이유,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죠. 첫 번째,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아이쿠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임무가 벌써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저출산의 국가가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창세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예수님이 훨씬 더 넓고 깊고 높이 고양시키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적 사명으로 더 확장된 거. 그리고 두 번째 임무를 주셨는데 땅을 정복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한다는 건 단순히 땅을 막 개발하고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잘 가꾸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임무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라는 복음적 사명으로 이건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영화, 문화, 뮤지컬, 우리가 살아가는 법조, 교육,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이제 땅을 정복하라는 새로운 영적인 의미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임무는 이런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 막 군림하고 지배하고 모든 생명체들을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생명체를 돌보라는 사랑의 사명으로 더 높아진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의 그 첫 번째 임무,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물론 아기를 낳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아주 깊은 명령으로 승화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라. 또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사랑으로 돌보고 이끄는 사랑의 피조 세계를 만들어 가라. 그런 의미라고 우리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셨는데 이 임무가 아주 흥미진진한 임무예요. 바로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럼 창조주가 창조하고 이름을 지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지으세요. 사람에게, 아담에게 맡기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름을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상으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땅 이름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땅 이름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뜻을,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화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벌써 눈동자가 불안해지고 있어요. 부엘세바, 주여,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우물을 회복한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언약을 해서 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의 땅이다. 여기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통해 우리가 언약해서 얻은 우물이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거는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 맞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미 모리아산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확인하시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 점점 자신감이 붙고 있어요. 황량한 들판에서 야곱이 혼자인 줄 알고 자다가 하늘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와,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네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군요. 그 땅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이 없어도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그곳을 지나면서 여기 베델이야,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그 땅 이름을 짓고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자신 있게 부니엘.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약복강가에서 막 치열하게 뼈가 부러지고 막 온 힘을 땀을 쏟아서 밤을 새다가 아침 해가 돋았는데 육신은 엉망이 됐는데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 같은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의 영이 살아났죠. 그래서 야곱이 부니엘이라고 그 땅을 이름 붙인 거예요. 자, 이제 에벤에셀. 예, 옷 브랜드 이름이 아니에요.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도움의 도를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땅에 붙여질 때마다, 그 땅을 걸을 때마다,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 곳이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고, 여기는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곳이고, 그러면서 이름이 곧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신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름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 공간 리뉴얼 됐잖아요. 그리고 지하 공간마다 성경 지명들이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잘 모르시면 성경에서 찾아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갈릴리 1번에서 모이자. 갈릴리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던 그 호수,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던 그것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되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라는 곳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에베소가 어떤 도시야? 엄청난 아시아의 상업의 도시였지만 훗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주에도 이름을 붙이기를 원하고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막 붙이고 있어요. 새별오름이 2018년도 우리가 엑스플로 2018을 통해서 6년 전에 제주 선교 110주년에 제주의 모든 교회들과 청년들이 함께 뭐 예배했잖아요. 근데 그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거든요. 어떤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날씨 때문에 정말 막 하나님을 그냥 경험한 거예요. 집회를 하려는데 안개가 촉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이 안 보일 정도로,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집회를 하지? 여러분, 시간이 딱 돼가지고 찬양팀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양이 딱 시작되면요 신기할 정도로 안개가 싹 거치는 거예요. 그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다 기도하셨던 분. 왜 모른 척 하세요? 안개가 싹 거치는, 안개 싹 거치면서 다 보이고 찬양하고 비가 막 곧 쏟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집회를 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우리가 버스를 딱 타고 이동을 하는데 막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버스를 타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날씨가 그냥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너무 경험하게 하는, 모든 모인 사람들이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새별오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날주하능, 그렇게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다. 날주하능. 목사님 날로 먹네요, 이렇게 알지만. 여러분, 그 장소를 가면 그 장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 경험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한다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기가 태어나게 돼요. 태어나니까 온 친척들이, 이웃들이 와서, 여러분 58절에 보면 함께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은 8일이 지나면 아이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행할 때 이제 공식적인 이름을 붙인, 그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아기는 이제 이런 이름으로 부르자 이렇게 하는데, 59절에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자녀들에게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버지니까 아마 아들도 사가랴 주니어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작은 사가랴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친척들이 벌써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인 엘리사벳이 얼굴에 정색을 하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준비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0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래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요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가랴라고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이어서 부르는 이런 이름 아니에요. 이 아이 이름은요 요한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친척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가문에서 뭐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그래서 그 아기의 아빠인 사가랴에게 가서 물어보는데 몸짓으로 물어봤다 그렇게 말해요. 62절이에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가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그 불신으로 인해서 그의 입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다치게 된다는 천사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입이 다쳤는데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입만 다친 게 아니에요. 귀까지 다친 거예요. 만약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하면 듣고 글로 쓰면 되잖아요. 몸짓으로 했다는 말은 지금 귀도 막혔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기 이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서판을 가져오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게 바로 63절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썼다고요?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게 엄마 아빠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 이름을 함께 지어서 약속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앞에서 봤죠. 아이의 이름은 부모인 그들이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인데 우리 13절 말씀 앞을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미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길러야 한다는 것을 그 부모에게 인식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사가랴가 이 친척들의 어떤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으로 침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겠다는 그 오랜 세월의 마음의 결단이 깨트리면서 나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으로 출발해야 됩니다라고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할 때에 갑자기 닫혀있던 사가랴의 귀와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6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그거예요. 3개 이상 넘어가니까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물어볼 줄 알았죠. 제가 이제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사가랴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나의 언약이시고 나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가 이렇게 믿음의 순종의 고백을 딱 하면서 아이의 이름부터 하나님이 주신 걸로 딱 결정하고 나아가자 닫혀있던 입만 열린 게 아니고요, 성령이 그에게 왔어요. 충만해졌어요. 찬송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지금 이 이름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72절 중에도 나와요. 72절 여러분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사가랴. 그 언약을 사가랴 하셨고, 사가랴 하신 하나님이에요. 7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누구죠? 엘리사벳.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름이 이 가족들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함께 맺었던 맹세, 엘리사벳 하셨던 그 맹세를 사가랴 하셔서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과 그 가정에 뭘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선물로 주신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영적인 과정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한의 은혜가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열게 되고, 우리는 그 열려진 길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앞으로 행할 일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 구원의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78절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해가 높이 솟아서 막 비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쫙 죽음의 그늘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쫙 비치면서 그들을 죽음의 수렁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참된 평화, 에이레네, 샬롬의 길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린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텐데, 저도 얼마 전에 막 너무 마음이 막 초조하고 답답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녁에 퇴근 시간에, 요즘 퇴근 시간에 제주 장난 아닙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시간은 지금 약속 시간은 다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파란색 신호등이 떠가지고 야 이제 갈 수 있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계속 꼬리를 물고 붙는 거예요. 마음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붙으니까 결국 못 갔어요. 신호가 바뀌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가야지. 다음에 갔을까요? 갔으면 이야기를 뭐 안 하죠. 또 이 꼬리 물고 이렇게 못 간 거예요. 사거리에서 그걸 신호를 두 번, 세 번째 막 이렇게 받으니까 막 약속이 늦은데 막 마음이 초조하고 꽉 막혀 있는데 막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막히는 차에 있으면 이 답답함이 뭐 말할 수 없어요. 답답함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분들 출퇴근 시간에 올림픽 대로를 권유합니다. 너무 행복해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막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거였구나. 막 답답함이. 저는 얼마 전에 막 진짜 주님의 얼굴을 볼 뻔했어요. 고구마를 먹다가 막혀가지고 물을 마셔서 이게 내려가긴 했는데 막 너무 심하게 막혀가 딸꾹질 계속 나더라고요. 내려가고도 주님 얼굴 볼 뻔했어요. 고구마 먹다가. 여러분, 배수관이 이제 사무실에 막혔을 때요, 물이 막 안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막혀 있으니까 물을 쓸 때마다 이게 아슬아슬하게 차고 막 이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혈관이 콜레스테롤과 기름이 막 쌓여가지고 혈관이 막혀봐요. 뇌의 혈관이, 심장의 혈관이 어느 순간 막히면 정말 위험해지죠. 여러분, 막힌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육체적인 것은 검진이라도 해서 드러나죠. 영적인 은혜가 막혀가고 있지만 자각하지 못하면 언제부턴가 영적인 침체가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은혜도 옛날에 누렸고 다 하지만 지금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내게 느낌이 내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 상황을 닫아 놓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와 겸손으로 묵묵히 나아가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아니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많은 기회들을, 은혜들을 다 닫아버리고는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가랴가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귀와 눈이 닫힌 것처럼 불신과 불신앙은 은혜의 문을 닫는다는 것이죠.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원인을 잘 살펴보면 그게 갑자기 그렇게 영적 침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아 맞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이게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맞아, 내가 여기 순종해야 돼.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면서 계속 미루고 하지 않는 가운데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보이지 않게 은혜가 닫히고 끊어지면서 나는 어느 순간 영혼의 사막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으로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닫혀있던 은혜의 문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순종하면 열린다예요. 작은 순종은 숨통을 틔워주고요, 큰 순종은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받아야 할 2억의 부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2억의 부채를 탕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고 그 너무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됐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우리가 이 성전으로 오면서 예전 성전의 건물과 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2억을 줘야 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 2억은 우리 교회 200억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너무 힘든 상황. 그래서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을까요? 희년정신이 떠오르고, 아, 그 교회의 부채를 우리가 안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결의하기가 우리가 쉬울까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도 당시에는 건축 부채가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는데 한 97억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100억 가까운 건축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 코가 석자라고 지금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2억 그 부채도 안 받겠다, 이런 결의가 쉽겠어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순종이 쉬우면 어떻게 순종을 다 하겠죠? 순종이란 나의 계산과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어떻게 설 거냐를 결단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가 결의하는 게 쉽지 않지만 지금도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을 나눴을 때 우리 당회원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정말 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당회에서 그 교회도 빚진 사람 마음은 빚진 사람이 안다고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그 교회 부채를 우리가 받지 말자,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극복해 가자, 그리고 부채를 안 받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순종이란 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안 받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도 야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이런 마음이 들죠. 저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우리의 그 작은 교회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그것을 희년의 마음으로 탕감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그때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시는데요. 첫 번째 나타난 게 재정의 문을 여셨어요. 2주 뒤에 한 주 헌금이 2억 훨씬 넘게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11조를 그냥 2억을 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이런 느낌. 잘했어? 뭐 이런 느낌. 와, 그리고 우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재정의 문을 여실 뿐 아니라 그 다음부터 영혼의 문을 여셔서 그때부터 막 제주에 붐이 일어나는데 어떤 연예인들이 막 와가지고 여러분 제주로 오세요.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막 제주로 오라고 막 그러고 막 그때 엄청난 한 달 살이, 1년 살이, 뭐 5년 살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밀려오는데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떤 한 해는 1년 고 한 해에만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청장년의 수가 990명이 새가족이 온 거예요. 거의 1000명이 온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제주에서?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문을 열어서 그냥 막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문을 열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냥 얼떨떨한 거예요. 뭐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주시는 마음에 감동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순종해보자 라고 결단했을 때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97억 부채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졌어요. 아, 없어진 게 아니라 갚았어요. 그냥 없어지진 않고. 별다른 건축 원금을 또 하면서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그 부채를 다 갚고도 남을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매년 1억 이상을 농어촌 교회와 어려운 교회들에서 계속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지금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계산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순종을 결단할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와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계속 살아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적이 있어요. 이 정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제가 선택하면 또 이쪽에 어려움이 있고 이걸 선택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이 두 가지를 한쪽은 선택해야 되는데 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뾰족한 묘안이 안 떠오르는 근데 계속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기도해라. 너 빨리 엎드려 기도해라. 근데 제가 그 목사여도요 정신 못 차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바쁘게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뭐 이러다가 계속 그 마음 주시다 아차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밖에 다른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제3의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묘안이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절대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머리에서는 절대 그게 나올 수 없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의 문을 탁 열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딱 순종을 하는 순간 제3의 길이 열리면서 그 문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내 머리로 자꾸 계산하고 있는 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이해할 수 없는 문이 열려요. 예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요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녀의 문이 막 열려요.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지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재정의 문이 열리고 다른 어떤 관계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왜 이게 열리냐면 원래 하나님 안에 순종의 길을 걷는 자는 이게 다 누리는 축복인데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게 다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문을 열어가실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땅에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고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 서 있으면 여러분 사막에 무슨 풀이 자라요? 나무가 자라요? 그러면 기쁨의 나무가 내 마음에 사막이 됐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기쁨의 나무가 다 시들어버리죠. 감사의 나무가 고사되버리죠. 찬양의 나무가 죽죠. 그러면 내 삶은 메마르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삶에는 왜 안 일어나냐? 왜냐하면 성경에는 순종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땅에 사가랴처럼 불신으로 머물러 있으면 입도 귀도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순종하는 순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삶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 가운데는 지금 영혼의 사막 가운데 찬양의 나무도 감사의 나무도 기쁨의 나무도 시들어가서 메마른 삶 속에 놓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가랴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할 때 그의 귀와 입이 닫혔지만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닫혔던 귀와 입이 열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은혜의 문들을 닫았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순종으로 다시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사건이 이 시간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